고린도후서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왜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대답입니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기보다는 실제적인 대비는 부지런한 자와 어떤 의미에서 게으른 자 이런 대비가 더 느낌상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자에 대한 인식이 나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정치권과 결탁이 됐거나 무슨 하여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돈을 가지면 그 부자가 돼 있으면 다 도둑놈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으면 부자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한 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는 얘기는 능력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 그냥 다만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풍기는 그 분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불운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운 사람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게을렀기 때문에 혹은 뭐 그 배짱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그걸 그 사람들 놀 때 안 놀고 그 사람들 쓸 때 안 쓴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남 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산 사람 보고 다 펑펑 쓴 사람을 왜 책임지라 그러냐. 저 사람들은 게으르게 자기 편하게 살고 나는 절제하고 구두배기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 사람의 그 낭비한 생활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 평균케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여한 것을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냐면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만나 사건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 만나 사건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가서 거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작년 남자들이 나가서 거둘 때 자기 식구들 모든 부양 가족 수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 가족이 많으면 자기를 포함해서 5인이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이니까 다섯 오멜을 거둬야 되고 부양 가족이 7이면 7 오멜을 거둬야 되고 상당히 부지런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양 가족 수는 적고 넉넉한 건강을 가져서 더 거둔 사람도 생겼고, 부양 가족 수는 많고 그렇게 힘이 근력이 신통 시원치 않아 가지고 적게 거둔 자도 당연히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어 보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곤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그 거두어온 것들을 예를 들면 저에게 필요한 게 일곱인데 거두긴 아홉을 거뒀어요. 그러나 와서 돼보면 그동안에 둘이 쓱 줄어서 일곱만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일곱이 필요한데 다섯밖에 못 거뒀는데 와서 재어보면 그동안에 싹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만나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도록 조정하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뭐에다 인용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을 하라고 하면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메꿔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 만나 사건을 인용함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던 것은 많이 거둔 자에 남는 것이 적게 부족하게 거둔 자의 부족한 부분에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갖고 오는 동안에 여기 있는 거 집어다가 일로 넣고 뭐 이러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이걸 인용하면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한 것 이상, 그러니까 남게 거둔 자가 부족한 자에게 준 것으로까지 인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용이죠.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거둔 자는 욕심 있게 거둔 거고 적게 거둔 자는 거둘 능력이 없어서 부양가족이 다 먹을 만큼의 그 양을 확보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면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인용한다고요? 많이 거둔 자가 모자란 자에게 줬다라고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실제로는 안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줬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거둔 자를 남지 않게 하고 적게 거둔 자를 부족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많이 거둔 자가 부족한 자에게 나눠준 것으로 인용한 그 시각을 성경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각자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실 때 여유 있는 자, 그 여유랑은 꼭 물질의 여유가 아닙니다.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구제와 긍휼에 동참하는 자를 동원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의 중심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부자가 여유 있도록 가진 것이 자기 몫이 아니라는 성경의 고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자랑으로 내놓을 것도 아니요 무슨 마지못해 내놓을 것도 아니요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닌 거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몫에 필요한 만큼 이상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맡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 주인은 누구냐? 부족한 자들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 남겨뒀던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여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거예요. 그 남겨두면 그게 썩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돈돈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돈으로, 화폐로 어쨌든 구매하고 화폐로 환산할 수밖에 없는, 돈이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면 그래서 행복을 살 것 같은데, 돈을 가지면 돈은 언제나 목마르게 만들지 갈증을 풀어준 예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10주년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저에게 무슨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요. 나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고맙지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신가 여러 개를 물었습니다. 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뭐 비행기를 사주시겠다. 아, 필요 없습니다. 비행장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뭐 없죠. 뭐 알래스카를 사드릴까. 뭐 추워서 싫습니다. 뭐 이래갖고 뭐 없었어요. 이래갖고 나중에 그러면 목사님 필요한데 쓰십시오 하고 이제 현금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극구 사양하고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조금 갖다 줘서 안 받았대요. 제가 많이 갖고 왔었습니다. 제가 안 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 저희 식구끼리 싸우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안 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돈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건 어느 집이나 그래요. 어느 집이나 여자가 돈에 욕심이 많은데 이유는 생활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생활을 하면서 직접 가서 두부를 사고 직접 가서 쓰레기 봉투를 사보세요. 돈이라는 것이 술술 세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쌀 한 가마가 얼마인가? 저도 몰라요. 자기가 직접 안 사는 사람은 지금 돈 가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100만 원 그럼 굉장히 큰 돈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이 100만 원이 되고 말았어요. 100만 원이 생기면 할 게 없어요. 그럼 1000만 원이 생기면 그 뭐 어중간해요. 그럼 한 1억쯤 생기면 그 다음에 쓸 것 같죠. 1억이 생기면 쓸 데가 100억이 생겨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내 눈깔 바꿔달라, 내 이빨 바꿔달라, 내 심장 바꿔달라 다 덤벼들어.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크리스마스 때 어떤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어떤 집안이 저와 저희 집 애들을 그 식사에 초대하고 애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현금 10만 원씩이었어요. 애들에게 처음에 그게 현금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현금인 줄 알게 되고 이건 너희들한테 너무 큰 돈이라 못 준다, 엄마가 갖고 있겠다. 애들이 펄펄 뛰었죠. 언제 엄마한테 들어가서 다시 나온 적이 있느냐. 뭐 사실 그렇습니다. 다시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길길이 날뛰는지 잠깐 스톱, 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돈이 생겨서 싸운 것이니까 이 돈을 원래대로 없었던 걸로 하자 하고 정말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뭐 돈을 태우면 법에 걸린다 그러대요. 그러나 이 갸륵한 부성을 누가 벌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애들이 돈 갖고 안 싸웁니다. 그걸 제가 태우는 줄 아니까. 그래서 그 돈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개인적으로 쓸 필요도 없고, 만일 뭐 도와줘야 될 때라도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일은 교회가 같이 하면 됐지, 제 개인 이름으로 생색내면서 어디 도와줄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 받으면 저희 어머니 또 야 너 돈 받았다며 그러고 받은 거에 10배 내놓으라 그렇겠죠. 우리 마누라 그러겠죠. 왜 시집 식구만 엄마고 우리 집은 엄마 아니야 뭐 또 이럴 거죠.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요. 이런 거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전 0.3점 아 이건 아니다 싼 받았어요. 뭐 아주 가장 간단한 현실적인 판단이요, 지혜로운 판단이요, 괜찮은 판단이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여러분 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있고 무슨 부동산을 어디 갖고 있어서 내가 저걸 믿고, 이건 참 못난 짓이라는 것을 성경이 어느 곳에서나 가르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가 있죠. 부자가 그해 풍년이 들어서 너무나 많이 수확한 거예요. 어떡할까? 아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창고를 더 짓고 더 쌓아놓자.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식 것이 되지. 자식 것 안 됩니다. 자식들이 평생을 싸워요. 여러분, 자식에게 절대 돈 물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 주일학교 애들은 다른 교회 나간다 그러대요. 우리 목사님 밤낮 돈 물려주지 말라 그러는데, 부모님 보고 다른 교회 나가자 그러는데.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돈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열심을 내서 살질 않습니다. 돈 물려받을 건데요. 돈 물려받을 건데.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가족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은 들어오면 무서운 벌레 보듯 해야 돼요. 그 얼른 손에 닿기 전에 애비다, 애비다, 빨리 누워주세요. 빨리.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이외의 돈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여러분이 갖고 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걸 맡길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맡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고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에게 턱턱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그건 책임을 또 회피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갖고 필요에 따라 여러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걸 맡아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저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저 단순한 부자로 비치는 오해는 감수해도 좋지만 다른 이유로 부를 갖고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손해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이 만나 사건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해요. 16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줄 때 분명하게 하나 건 조건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가 책임진다. 그건 내가 책임진다. 그럼 그 다음의 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너희가 어디 하나 안 하나 보자. 내 길을 건 것이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질문이 되느냐면 먹고 사는 것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른 자들을 내가 굶겨 죽인 예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얘기하기를 배가 고파서 정당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니 내가 그럼 너희를 여유있게 해주마. 그래가지고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보자 이겁니다. 그게 결과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열두 정탐꾼을 보낸 후에 그 보고를 받고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떨어진 벌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이 시작됐습니다. 그 광야 40년 내내 만나는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그 자체를 저들의 불신앙으로 초래한 것이요. 광야 40년 내내 지진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하는 일들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나 만나를 중단하신 적은 없지만 저들은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정당하게 순종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아까 출애굽기 16장에서 본 바와 같이 만나를 주겠다. 그래야 내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다.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한 그 답입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배부르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는 걸 핑계대고 불신앙이고 배부르면 배가 불러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의지나 혹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했을 때와 부해졌을 때 어느 때에 더 신앙이 좋았는가를 보십시오. 오히려 가난했었을 때가 더 신앙이 좋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괜찮게 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라고 예전에 약속한 기도 혹시 하신 적 없으세요?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의 학교만 붙여주면 바치겠다. 우리 그저 사글세 빵 신세만 면하게 하면 내가 절대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아니하겠다. 그런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 해줬어요. 해외 관광여행 나가는 것이 옛날 저 인천 앞바다 나가는 것보다 쉬워졌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안 하죠. 신앙생활 안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데 왜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을 구제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무서운 자기 테스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미묘한 문제라서 늘 삼가합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아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왜 하냐면 보험금인 셈 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 들어갖고 평생 한 번도 못 쓰지만 꼭 사고는 보험 만료되고 다음 보험 넣기 전에 이틀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떼이는 셈 치고 들어뒀다가 사고 나면 도움 받고 아니면 까짓것 없는 셈 치고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내 목 이상의 것은 다 남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헌금과 구제의 기본 정신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부유한 자거든 물질에서 지식에서 지위에서 권세에서 자기 한 개인 그 시대와 그 사회의 한 평균인의 것보다 더 갖고 있으면 그건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짐지기 위하여 그 다른 몫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하는 이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만나 사건을 예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남는 것을 저들에게 줘야 된다 하는 이유는 너희가 넉넉하니까 나눠줘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아니냐? 만나 사건을 이제 다시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는 많이 거뒀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서 또 부양 가족도 많고 그럼 미처 다 그 몫을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이 난 많이 거뒀으니까 이건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그 미련한 소치인 것입니다. 왜요? 거둔 것이 만나를 생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거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여름방학이 되면 이렇게 배낭 둘러매고 텐트 갖고 캠핑 다니는 것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만리포를 늘 이렇게 가곤 했는데 가면 만리포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좀 조용한 데를 가자 했고 그 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는 길에 뭐 이쪽에도 좋은 섬이 보이고 저쪽에도 좋은 섬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서 조그만 배 타고 그 배 타고 만리포 갈 때마다 봤던 사람 없는 섬을 갔습니다. 인가가 매도 없고 정말 조용해요. 근데 배 타고 가면서 보니까 아주 멋있는 백사장어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뻘밭에 자갈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죠. 물 속에 들어서 이렇게 한번 디디면 밑에서 아주 진흙 분말이 올라와요. 그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 그 뻘밭에 가니까요. 먹을 게 많아요. 주먹만한 고동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정말 뭐 밀물 때는 꽃게가 기어들어와요. 이러면 신났죠.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전 불당번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이 안 붙어요. 성령의 불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해야 비가 오는데도 불이 붙어요. 제가 하면 이제 할 수 없이 불당번이에요. 결혼하고 내가 라면도 몇 번 끓여 먹어본 적이 없죠. 그때 하여튼 제가 불당번이었어요. 그 이제 나머지 이제 동료들이 나가서 먹을 걸 잡아오는 게 아니고 꽃게 두 마리랑 낙지 두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 항고 두 개에다가 고추장 넣고 물 넣고 게를 반토막을 내서 하나씩 넣으니까 그냥 꽉 찼어요. 고동 이런 거 두 개씩 넣고 꽉 찼죠. 낙지 하나씩 넣고. 그리고 먹으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덟 놈이서 항고 하나에 넣은 고추장찌개 꽃게 한 마리하고 고동 두 개하고 낙지 하나 들어갔는데 뭐가 있겠어요? 생각하고. 근데 처음에 넣었을 때 갑각류라 껍질이 있다만 하니까 그냥 꽉 차 보이더니 그래갖고 다리 하나씩 뜨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밥은 아직 한 숟갈밖에 안 먹었는데. 이 한 놈 왼수가 낙지 건드리지 마. 그건 내가 잡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대판 싸움이 붙었죠. 야, 이 XX야. 그럼 불당보는 뭐냐? 낙지 잡아온 놈은 낙지 짓고고 개 잡아온 놈은 개 짓고면 내가 불 폈으니까 익은 거 먹는 놈은 다 세금 받쳐라. 바로 그 실수하는 거예요. 낙지는 다 내 거야? 그럼 안 돼요. 내가 잡아온 거니까. 그러면 뒤에서 쌀 짓고 밥 한 놈은 뭐예요? 불 핀 놈은? 텐트 친 놈은? 텐트에 비 새지 말라고 초칠한 놈은 뭐예요, 그럼? 초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린 그 실수를 금방 한다고요. 많이 거둔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많이 거뒀느냐? 자기 몫을 다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더 거두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더 거둔 거는 더 거뒀으니까 내 게 아니라 그걸 더 거둬 그러지 못한 사람을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건강이요 지혜요 성실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복되다 이겁니다. 내가 본 거 왜 남줘? 이게 아니에요.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돌보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기적의 손길을 나에게 능력으로 허락하사 그 일에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사 내가 벌어오고 내가 더 많이 준비하게 해서 그걸 나눠주게 하여 나더러 살 가치와 삶의 보람과 하나님 앞에서 상급거리가 있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과 구제의 이유입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더 가진 것이 남 줄 수 없다. 난 십일조 했으면 난 나 할 일 다 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더 이상 뭐라 그러겠어요. 지 돈 갖고 지가 고집 부리는데. 그러나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 예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지금 뭐 어떻게 뭐 도둑질했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몫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목 이상의 것. 그건 남을 위하여, 부족한 자를 위하여, 연약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키신 것. 그거 나눠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인 것을 직접 경험할 것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정말 하수같이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직접 그 기적을, 기적의 현장의 중심에 서서 체험할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여러분이 동시에 박수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분별의 문제입니다. 관용과 무슨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허락된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나눠주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나의 책임인가 기억하셔서 겸손과 성실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지혜로운 선택과 분별과 결단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서 우리의 손길로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와 뒤늦은 자를 위하여 저희를 먼저 세우시고 저희 손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같이 쓰시며 엘리야같이 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 앞에 순종해야 하고 이 복된 부름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열심을 품고 쫓아가야 옳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인생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사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과 간증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